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 측은 플린 전 보좌관이 FBI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근이었던 플린 전 보좌관은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은 세르게이 키슬약 전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 위증했습니다. 이는 중범죄며 유죄로 인정될 시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전 관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유죄 인정과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결정은 자신의 가족과 국가의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델 아바비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경우 팔레스타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리아 정부 측 대표단이 유엔이 주도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철수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 대표단을 이끄는 바샤르 알 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추후 거취 문제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대표 측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회담을 갖고 시리아 과도체제 논의에 아사드 대통령의 역할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파리 대사는 반정부 측이 리야드 성명 이행을 계속 주장하는 한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열리는 회담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리아 정부가 직접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자파리 대사의 이번 발언은 시리아 평화회담 기간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지난달 30일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진행되는 평화회담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방글라데시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들을 만나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일 다카에서 열린 종교관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난민 수용소에 있는 로힝야족 16명을 만나 한 명씩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해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며 오늘날 신의 존재는 로힝야족이라고도 불린다며 이번 아시아 여행 중 처음으로 로힝야족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로힝야족 난민은 남성 12명, 여성 2명, 여자 어린이 2명으로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날 연설에서 수만 명의 난민들에게 피난처 등 지원을 제공한 방글라데시 정부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의회 의원들이 미국 언론의 러시아 하원 취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올가 사마스티아노바 러시아 하원 의원은 이날 한 현지 언론에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 관영 언론인 RT의 미국 의회 내 취재를 금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마스티아노바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미국 언론 측 기자 전원이 러시아 하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 매체를 외국 대행사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법무부는 미국의 BOA와 RFE, RFA 등의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공개해야 하는 등 러시아 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RT 미국 지사 측에 외국 대행사로 등록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에머슨 음낭가구와 신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요직에 포함하는 새 내각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 축구공 하나로 세계를 열광케 하는 지구촌 대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32개 나라의 본선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1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 행사가 열렸는데요. 개최국 러시아가 속한 A조와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포함된 B조, 남미의 아르헨티나, 유럽의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등 대륙별 강호가 모인 D조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강팀인 독일과 전통의 강팀 스웨덴, 또 북중미의 맹주, 멕시코와 F조에 속하면서 역대 최악의 조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폴란드와 세네갈, 콜롬비아 등 상대적으로 해볼만한 팀들과 한조에 묶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는 역대 최다 우승팀이기도 한 유럽의 이탈리아와 월드컵 단골 출전팀이던 미국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김빠진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각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아쉽지만 각자 자신의 출신 국가팀을 응원하면서 이번 대회의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 결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첫 곡으로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주제가이기도 했던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 인생의 우승 트로피라는 제목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개최하는 세계의 정당과의 대화가 1일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행사를 여는 게 처음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2019년 4월에 공식 퇴위한다는 소식, 또 중국 당국이 영화계에 대한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큰 국제 정치 행사가 시작됐군요.
네,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고위급 대화가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120여 개 나라, 200여 개 정당과 정치조직 대표급 인사 460여 명이 참석했다고 관영인민일보가 전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외국의 정당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다가 대화하는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럼 어느 나라의 어떤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습니까?
네, 세계 정당 대화라고는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 정당 대표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위원회가 배포한 참가 내빈 명단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 이름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 또 베트남 공산당 관계자, 일부 아프리카 국가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참석해서 1일 시진핑 주석과 면담했습니다.
예,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막식에서 연설했다고요?
네, 시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지만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확장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구동준이 이념 아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구동준이란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 같음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에 자신이 집권한 뒤에 구동준이 이념을 처음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 중국과 세계가 힘을 합쳐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네, 현지 취재진이 저희 BOE에 전한 데 따르면요, 행사 형식은 대화였지만 시진핑 주석 연설 관련 일정으로 첫날의 시간표가 거의 채워졌습니다. 또 회의장 내부에는 시 주석 전기와 어록, 또 관련 사상서 등을 배치해놔서 일방적인 홍보 행사 성격이 짙었는데요.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중국 일당 체제가 더 낫다는 최근 시 주석의 강조점을 외국에 전파하는 데 행사 목적을 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외국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였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오는 일요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데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분반 토론 일정이 잡혀 있지만 1대1로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비롯해서 주제가 대부분은 중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 중국 공산당이 밝힌 본래 행사 목적은 뭔가요?
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과 아름다운 세계 공동 건설이 이번 행사의 구호입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인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해외 정당 대표들을 모은 건 지난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노력의 시작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연설에서 19세기 중순 이후 계속된 전쟁의 도탄을 끝내는 게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비롯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은 대내외적인 대규모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외부적으로는 해외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대화하고 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 주석이 3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주요 당무를 외부에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 위해 당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실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과거 모든 게 대나무 숲에 쌓여 있어서 속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주계의 장막이라고 불렸던 중국 공산당이 이 당무 공개를 결정한 건 그 자체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천황의 퇴위 일정이 공개됐군요.
네, 일본 정부가 오는 2019년 4월 30일을 아키토 천황의 퇴위일로 확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중참위원 의장과 황실 관계자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음 날인 5월 1일에 나루히토 황세자가 일본의 새 천황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퇴위와 즉위가 국민의 축복 속에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와 황실이 천황의 퇴위와 즉위 날짜를 정하는 회의를 연 이유는 뭔가요?
네, 일반적인 왕정 국가들처럼 일본도 천황은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사후에 후계자가 황위를 승계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난해 8월에 아키토 천황이 고령으로 일본의 상징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아키토 천황의 생전 퇴위가 공식화됐고요. 법에 따라서 1일 회의에서 이 황위 승계 일정을 정한 겁니다. 일본 천황이 생전에 물러나는 건 1817년 고카쿠 시대 이후 202년 만의 일입니다.
예, 자 200여 년 만에 생전 퇴위를 하게 되는 이 아키토 일본 천황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지난 1989년 아버지인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한 뒤에 즉위해서 연호 헤이세이 시대를 열었습니다. 1933년 12월 태어나서 11살 때 일본의 패전을 지켜본 뒤에 한국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이 부흥기에 접어들 무렵에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요. 25살 때인 1959년에 미치코 황후와 결혼해 세 자녀를 뒀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관한 반성 등을 기반으로 평화주의 신념을 실천해왔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일본 정치권에서는 그 2차 대전 당시 만들었던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황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키토 천황은 일본의 2차 대전 패전일인 올 8월 15일 종전기념회 행사에서도 아베 총리와는 달리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재위 중 사이판과 오키나와 등 이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를 자주 방문했고요. 2차 대전 피해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 대해서도 언젠가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한 걸로 보도됐지만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반일 감정 등으로 아직 방한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천황의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걸로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새로운 천황이 될 나루히토 황세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올해 57살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아직 대외 관계에 대한 소신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이를 알지 못한 세대에게 비참한 경험이나 일본이 걸어온 역사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의 문화 영화계에 대해서도 부쩍 중국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 지난달 말 중국 항저우시에서 제3회 중국 영화 신영양 포럼이란 행사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최고 감독들과 유명 배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행사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중국 신문출판 광전총국의 장홍선 부국장이 주연설자로 나서서 영화계 인사들에게 최근에 막을 내린 19차 전당대회의 정신과 실행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19차 전당대회의 정신이라는 게 뭔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19차 전당대회 폐막 보고에서 문화는 곡 국가와 민족의 영혼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를 통해 새 시대를 열자고 촉구했는데요. 시 주석은 특히 예술은 반드시 인민들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당과 국가, 인민과 영웅들을 칭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진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포럼과 관련해서 영화계 인사들은 중국식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중국의 지도자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마오쩌둥도 문화는 반드시 노동계층의 삶을 반영해야 하고 사회주의를 고취해야 한다고 역설했고요. 역대 중국 지도자들도 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내노라하는 영화계 인사들이 대거 출동해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공부하고 또 지침을 받았다는 건 중국의 모든 문화활동이 시 주석 아래 놓인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포럼에 누가 참석했는지 주요 인물 몇 명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중국 내 영화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로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무려 4,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배우이자 가수인 루한입니다. 이 루한은 한국 인기 남성 그룹인 엑소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후 중국에서 활동 중인데요. 이날 포럼에서 루한은 중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하면서 중국 문화를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역시 엑소에서 활동했던 크리스 우이판도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중국 영화인들은 장홍선 부국장이 연설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요. 발언을 하기 위해 손을 드는 등 아주 적극적인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 중국 최대 흥행작 가운데 하나였던 울프 워리어 2, 그러니까 늑대전사 2편을 감독하고 또 무술 감독과 주연까지 맡았던 우징도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우징 감독은 외국 사람들은 중국 영화보다는 중국 영화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업을 할 때 지혜롭게 위대한 중국의 얘기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중국 자본이 미국 영화 산업계로 많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선전선동이 미국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 문화계에서 이 중국 공산당과 관계 당국이 주관하는 이런 포럼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포럼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중국의 예술가들과 문인들은 이런 사회주의식 통제는 국가의 창의적인 혼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억압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한 독립기록물 감독은 정부가 항상 모든 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본다면서 이는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며 오히려 전보다 더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 연방수사국 FBI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교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마이크 폼페오 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처리가 근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죄를 인정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끌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1일 미 연방수사국 FBI의 거짓 진술한 혐의로 플린 전 보좌관을 기소했는데요. 이후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플린 전 보좌관은 혐의를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 전 관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앞서 이 트럼프 선거 진영 관계자가 기소된 적은 있지만 행정부 관리 출신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기소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1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이 지난 대선 당시 세르게이 키슬리악 전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고 이 당시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단행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플린 전 보좌관은 FBI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고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네, 플린턴 보좌관은 키슬리악 대사에게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키슬리악 대사에게 요청했고 이런 요청에 대해 러시아가 좀 더 완화된 자세로 나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키슬리악 대사가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플린턴 보좌관은 그런 요청을 할 일이 없고 키슬리악 대사의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번복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 러시아 대사에 대한 이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결국 지난 2월 이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에 오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뮬러 특검팀의 조세를 받고 있었죠.
네. 자, 플린 전 보좌관 유죄를 인정하면서 어떤 생각을 밝혔나요?
네, 플린 전 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는데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결정은 가족과 국가의 최선이란 판단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이 내통했다는 게 이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이죠. 이 현재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연방 상원과 하원 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 스캔들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부터 마녀 사냥이다. 또 대선에서 진 민주당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의회 차원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달 30일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진행 중인 상원정보위원회에 리처드 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버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중단되길 열망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 위원장 외에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로이 블런트 의원 또 상원정보위의 다른 공화당 의원 한 명에게도 조사를 신속하게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달 초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CNN 방송에 앞서 보도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쿠슈너 고문에게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는 다음 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군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달 30일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이 틸러슨 장관의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존 켈리 비서실장이 관련 계획을 만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최종 승인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신문은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오 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 또는 이 사임설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관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죠.
맞습니다. 각종 대외 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였고요. 그러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로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북한 정책을 두고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계속 도발하지만 아직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란 핵 합의라든지 아랍 동맹국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적으로 비난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로 불렀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틸러슨 장관이 곧 사임할 것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여전하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서는 뭐 틸러슨 장관의 사태는 시간 문제다. 올해 안에 물러날 것이다. 이런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 교체 계획이 나왔다는 이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3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의 답을 직접 들어보시죠.
When the president loses confidence in someone, they will no longer serve in the capacity that they're in.
네, 대통령의 신뢰가 없는 관료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현안에 있어서 현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네, 일단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모양새로군요.
맞습니다. 이날 국무부 쪽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I don't work at the White House,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 Chief of Staff Kelly called our department this morning.
네, 켈리 비서실장이 아침에 전화해서 언론 보도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백악관 측에서 국무부 장관 교체 계획을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해고하기보다는 언론의 교체 계획을 흘려서 틸러슨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신임 국무부 장관으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 폼페오 국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고요. 강경 보수 세력 티파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폼페오 CIA 국장은 일일 정보 보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폼페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이 되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강경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CIA 국장 후임자도 거론되고 있나요?
네, 뉴욕타임스는 아칸소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톰 커튼 상원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커튼 의원이 CIA 국장 제의가 오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커튼 의원은 상원 내 중요한 트럼프 지지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편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 눈길을 끄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조만간 사임할 것이란 보도였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고 있고요.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관련 발언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세제 개편안이 상원에서 과연 통과될지 여부였는데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법안 통과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존 코닌 의원이 1일 이 공화당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했던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이 이날 오전에 태도를 바꿨고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제프 플레이크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11월 30일 저녁까지만 해도 이 세제 개편안 통과가 좀 불확실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조세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 다시 또 복병으로 떠올랐던 건데요. 상원 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 그러니까 나라 빚이 1조 달러가 추가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왜 이 항목에서 왜 이 항목이 이 상원에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복병이 된 건가요?
네. 공화당 상원 안의 세제 개편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 그렇습니다. 밥 코커 의원이 대표적인 이런 적자 매파인데요. 코커 의원은 재정 적자가 늘면 세제 개편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이 세제 개편안을 상원에서 표결 처리할 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반대표가 3표 이상 나오면 표결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되는데요. 자, 현재 상원이 공화당 52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8석입니다. 세제 개편안 처리에는 쉼표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무소속은 모두 반대라니까 공화당에서는 반대표가 단 두 표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여러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1일 중에 이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제니퍼 페이지의 Crush, 열정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AT&T사의 타임 워너 인수를 막아달라고 최근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의 타임 워너 인수가 클레이튼법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가 인용한 클레이튼법은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이런 반독점법을 통해서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미국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독점법의 의미. 반독점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한국어 사전은 독점을 경제 부분에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라고 풀이합니다. 이건 어떤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오직 하나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물건을 사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물건을 파는 측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이 배짱을 부리면서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 바로 이런 행위를 독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등장한 독점의 폐해.
일찍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미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이런 독점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 경제에 독점이 가져온 폐해가 절정에 달합니다. 특히 철강이나 철도 그리고 석유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석유로 떼돈을 번 존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이나 철도왕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철도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반독점법의 등장.
독점 행위가 기세를 떨치자 미국 연방의회는 1890년 셔먼법을 만듭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어 1914년에 클레이튼법 그리고 연방무역위원회법이 등장합니다. 클레이튼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무역위원회 FTC를 만들어 이 FTC가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은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독점 규제 기관.
미국에서 독점을 규제하는 기관은 FTC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연방 법무부 안에 반독점국이 있습니다. 반독점국은 회사나 개인을 독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또 법원에 소송을 내 독점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통신위원회 FCC도 관련 분야에서 시장 독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정부도 있습니다. 주정부도 법무부처럼 독점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법원도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독점 규제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의 위력.
미국 역사에서 이 반독점법이 위력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초반 스탠더드 오일사의 분할을 들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인 존 디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11년에 칼을 빼듭니다. 바로 전 세계에 만들어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더드 오일을 30개 회사로 해체한 겁니다. 또 지난 1982년에는 당시 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AT&T사를 8개 회사로 분리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 반독점법에 걸려 회사가 쪼개질 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에 자기 회사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독점 혐의로 된서리를 맞은 것입니다. 해당 혐의를 두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1심은 독점 혐의를 인정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 연방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의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를 중심으로 기업의 독점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 시도를 둘러싼 논란.
대형 통신업체인 AT&T사는 현재 거대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유무선 전화망과 인터넷망 그리고 유선 방송망을 공급하고 있는 AT&T는 방송사와 영화사를 보유한 타임워너사를 인수해 종합통신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T&T사의 움직임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AT&T is buying Time Warner and thus CNN. A deal we will not approve in my administration because it's too much concentration of power.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AT&T와 타임 워너사의 합병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 정치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타임 워너의 자회사로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방송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랜달 스티븐슨 AT&T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타임 워너 인수 노력의 소송을 통해 제동을 건 연방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have no intention of proposing a solution that is beyond what the rule of law would require. And if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스티븐슨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권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연방 정부에 해결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가 타임 워너를 인수하면 시장 독점으로 방송 수신료가 오르는 등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연방 법원이 이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입니다. 영국 왕위 계승 순위 5위인 해리 왕자가 미국 배우 메건 마클 씨와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두 사람 지난 2016년부터 사귀었고 이번 달 초에 약혼했습니다. 두 연인은 결혼한 뒤 영국 런던에 있는 켄싱턴 궁에서 살 예정입니다. 영국 왕실 대변인은 여왕 부처가 두 사람의 결합에 기뻐했고 행복을 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현 여왕은 해리 왕자의 할머니입니다. 해리 왕자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사이의 둘째 아들로 지난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해리 왕자의 세례명은 헨리 찰스 엘버트 데이비드입니다. 어머니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그가 12살 되던 지난 199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리 왕자는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반항적인 왕족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미성년 시절 술을 먹고 대마초로 피운 일로 곤욕을 겪었고 2005년에는 한 파티에 나치 제복을 입고 등장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문제아 인상을 보여준 해리 왕자지만 육군에서 10년을 복무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영국군이 주둔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차례 복무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복무 기간에는 공격용 헬리콥터인 아파치 헬기의 조종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지난 25년 이래 전장에서 복무한 유일한 왕족으로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의 복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어머니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영향을 받아 자선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해리 왕자가 최근 중점을 두는 분야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로 치료가 필요한 군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해리 왕자는 상위 군인들을 돕기 위해 만든 연례 행사인 인빅터스에서 약혼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리 왕자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에 들어갈 메건 마클 씨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보다 3살 많은 마클 씨는 아일랜드계 아버지와 흑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클 씨는 흑인계 혼혈로는 처음으로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한 마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해리 왕자의 결혼식을 공휴일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반독점법 그리고 결혼 계획을 발표한 영국 해리 왕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그럼 이해하지? 아, 그렇구나. 응,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hear you. I hear ya. I hear you. I hear you.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 들려 이지만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과 비슷한 표현으로 그 사람이 하려는 말, 그 사람의 심정이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이에요. 가끔은 공감하지 않아도 예의상 네 말 듣고 있어 라고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let's think about this a little more.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I hear you. I'm so sorry you're going through this. 그 마음 알지. 너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Yeah, I hear you.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오늘은 I hear you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이집트 북시나이주 회교사원에 대한 끔찍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가 발생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예배를 보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죄 없는 시민들을 향한 테러 공격을 끔찍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세계는 테러리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하며 극단적인 이념을 존재의 근원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교사원의 학살로 305명이 목숨을 잃은 이번 사건은 이집트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단체도 그 공격을 자기들이 한 짓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수사당국은 IS에 충성하겠다며 6년 전 창설된 시나이주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의 소행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군은 성명을 발표하고 공격의 배후인 것으로 보이는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습으로 무기와 탄약, 폭발물들이 보관돼 있던 은폐시설이 파괴됐습니다. 백악관의 세라 샌더슨 공보비서관은 성명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행동한 것이라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공격하고 무방비 상태로 기도 중이던 무고한 신자들을 살해한 야만적인 단체에 대해 용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샌더스 비서관은 또 국제사회가 미국과 동방국들을 위협하는 테러그룹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집트 국민들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미국은 테러 대처에 있어 이집트와 함께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야만적인 테러그룹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수단을 다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물리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